2010년 1월 12일에 3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티 대지진, 2010년 6월 27일에 711명의 사망자를 낸 칠레 대지진, 2011년 3월 11일에 18,900명의 사망자를 낸 후쿠시마 대지진, 2015년 4월 25일에 3만 7천명의 사상자를 낸 네팔 대지진, 그리고 비교적 지진에서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지진이 2016년 9월 12일에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처진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강경한 미국 계일주의로 인한 세계적 쇼크 등으로서 경제 상황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 상황으로 전쟁의 위험 요소를 언제나 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안의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면서 사람들은 더 확실한 미래를 알고자 초자연적인 계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점쟁의 예언적 조언, 이란 예언자의 계시, 무당의 신들린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불안하고 국가가 불안하고 뭔가 이 정치적인 이 공백이 생길 때 꼭 일어나는 것이 이란이 일어나고 무당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 안 좋은 현상이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을 것인데 이때 또 한바탕 정치계의 사람들과 거기에 단계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무당과 점쟁이의 헛된 예언에 놀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적인 불안감이나 예측치 못하는 자연재해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 앞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점쟁이나 무당들의 귀신들의 예언의 소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진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진수가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정체성이 뭐냐? 뭘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느냐? 난 뭐냐는 거야? 내 신앙인이 내가 뭐냐? 뭘 가지고 지금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정체성, 이것의 진수, 무엇이 가장 신앙 정체성의 진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신앙 정체성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아, 이 본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는구나. 본질을 이야기하는구나. 가장 근본적인 흔들림이 없는 기둥과 같은 어떤 이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정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신앙 정체성의 진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나를 나대게 하는, 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가장 에센스, 핵심, 그 진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진수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내 것이라는 원어는 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 를 나타낼 때 왜라는 단어 써요. 왜. 네. 그러니까 이 왜라는 단어는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나타낼 때 단어 쓰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자신의 소유된 자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필요 조건 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 이 두 개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상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정말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에 속한다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 정체성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에센스가 되는 진수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죠.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2편에서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만국을 통치하는 완전한 구원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로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적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굉장히 귀한 보배, 귀한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배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보석과 같고 귀한 귀중품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편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하는데,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라.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게, 다른 사람을 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건드리고 다른 사람은 위기로 몰아내.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 같게 이런 뜻이 있어요. 네가 내 눈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이 신앙 정체성의 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이고, 나는 못을 인간이다. 나는 빛이 난 존재다. 나는 귀하지 못하다.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보배롭다,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찍어 넣을 정도로 내가 너를 지키고 사랑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어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을 자세히 보면요. 1절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인물을 두고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이라 불렀다, 이스라엘 불렀다,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야곱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를 때도 막 마음 느끼는 대로 그냥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약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가 뭐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하는 뭐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보면 먼저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 그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만.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의 야곱. 그 인간의 속성, 제약된 속성,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성을 내려놓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그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이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결함 없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꼭 같이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셨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우리를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에서 일대일로 만나기 이전에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너에게 창조주 구속주였다. 네가 하나님을 나를 대면하고 만난 이후에 신령이 변화된 다음에 네가 영적 이사를 인으로도 내가 여전히 너에게 창조주고 구속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의 상태에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약은 내 몸뚱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는 나이가 들면 결국엔 노쇠해지고 병약하게 됩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여자 배우가 얼굴 성형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요즘 비하면 뭐 세 번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죠. 오래전에는 이게 굉장히 횟수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굉장히 속칭한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어느 잡지에 뉴스를 실었습니다. 언제 수술을 했느냐, 20대에 한 번 하고, 30대에 한 번 하고, 40대에 했는데, 20대 초반에는 눈과 코와 양골에 보조개를 넣는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는 이마에 주름을 없애고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이마에 주름 진 것을 땡겨가지고, 팽팽하게 땡겨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지워, 짓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술했는데, 늘어진 목덜미, 살, 이 살과 턱을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 뒤로 피부를 비틀어 꿰매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우에 대한 그 잡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 번 한 이 여배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일 이 여배우가 50이 지나 그의 얼굴을 비틀어낸 실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녀는 60 노파가 되고 말 거다. 이런 기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인도, 영웅도, 영광도, 재물도, 권력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구속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 영광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소유가 된 우리를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짜.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대로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내가 어쩌다 뭐 어쩌고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들도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오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뭣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정체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강력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오해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니까 대통령의 특사로 장기 복역의 감옥에서 종지부를 찍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특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빙빙 돌더랍니다. 그리고 설마하는 생각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얼굴을 꼬집어봤답니다. 분명 꿈은 아니더라는 전신에 힘이 쏙 빠지면서 펄썩 주저앉아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 응응하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젠 살았구나 나는 감동이 전신을 삼고 큰 함성의 소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싶더랍니다. 그리고 제 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에 가가도 비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특사의 감격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의 특사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그 감격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특사를 받은 장기수의 그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감격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장기수가 특사로서 풀려나는 그때의 그 감격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감격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별로 뭐 그러려니 그러시죠. 네가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간 어느 여직사님이 계셨습니다. 설마 했지만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심기증이 일어나면서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쓰렸나요. 그리고 내가 왜 암이라야 하는가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하는가 라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이란 말이야 뭐 이따위 병원이가 있어 모든 분노를 터뜨리며 경호를 보셨어. 그 시간 이후로 위가 쑤시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온몸에 열이 오르고 구역질이 나오고 속이 거북하고 가스가 차올랐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았어. 그 소식을 들은 친구 의사가 그러지 있지 말고 모종합병원에 내과 과장을 소개해주면서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사해봐라. 그래서 주소를 내줬어. 처음엔 죽을 놈이 개그맨 해서 뭐하느냐며 거절했지만 검사는 몇 군데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친구의 권유를 따라 재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판독 결과를 듣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햇빛이 그토록 눈부시고 찬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아니라고 말해준 의사가 그토록 고맙고 팔다리 힘이 솟아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감격은 분명 이보다 더한 감격이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특사받은 감격만도 못하고 암이 아니라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감격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버림받은 사람,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나 민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무상으로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가 정말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이런 감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정체성의 정수예요. 정수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뭐 버려두지 않냐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보호의 대상이 된다.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 보호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고. 여기 물과 불은 다 같이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힘겨운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물의 고난과 불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바닷물이나 강물이 너를 자하거나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특별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에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홍해 바닷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논에서부터 아이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강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벽히 보호하고 특별히 보호를 하셔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끄시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불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의 세팅을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피탁을 받아서 평소보다도 7년에도 조금 풍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문불 속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함께함으로 특별 보호하심으로 보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도 뜨거운 불로 태워주기도 했지만 불로 태워주기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 제 1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 이게 우리 신앙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 정체성의 진수라고 해요.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이 국립공원 숲이 굉장히 많죠. 그 미국에는 뭐 이 아주 그 자연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요. 그 아주 폭우 쪽에 그 분위기가 훨씬 풍겨요. 미국의 공원들을 가보면,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근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유명한 3대 국립공원 중 하나인데, 이 숲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옐로스톤 산은 지질학적으로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산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조사를 하다가 어떤 새 한 마리가 나무 밑에 화석이 되어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그 새를 이렇게 딱 치웠는데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새를 치우자 그 밑에서 작은 새끼 새 세 마리가 죽은 엄마 새 날개를 헤치고 비어나왔습니다. 산불이 나자 위기를 직감한 어미 새가 급히 자기 새끼들을 나무둥지 밑에 데리고 와서 자기 날개로 덮어서 새끼 새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새는 불이 타오를 때, 산불이 타오를 때 자기 혼자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어미새의 특별 보호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꼭 이와 같이 우리를 특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끝까지 우리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럽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인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고아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십니다. 엎친데 덮친다. 위로 넘어지고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필임이라고 한탄합니다. 하필 거품 가는 날 비가 계속 주름 내리죠.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하필 비가 내립니다. 하필 설날에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하필 설날에 교통사고를 만나요.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좋지 않는 일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근심과 걱정이 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될 때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엎친데 덮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는데 뭘 해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되어가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늘 대조적으로 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기가 막힐 일이 거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순순함이 내 생활 속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이란 세계의 저자는 백성학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이에요. 이 책은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입니다. 백성학 회장은 세계 모자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모자 쓰는 모자. 세계 모자 공급의 80%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모자 사면 한국의 백성학 회장님의 공장에서 나온 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간 1억 개의 모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한 모자란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6.25 때 아주 어린 나이로 전쟁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 고아. 근데 지금은 엄청난 재벌 회장이에요. 전쟁 고아가 됐고 부모가 갑작스럽게 다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살 때 불 속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흉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인간적인 능력도 없지만 19살 어린 나이 때 모자 공장을 시작했어요. 모자 만드는 공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계 모자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억 개의 모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음을 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 곁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때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공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생생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 곧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특수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속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특수한 상황 속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이라고 시작하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는 시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작자 이상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시를 쓴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 그 이 시를 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미카타라는 사람입니다. 미카타라는 이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였어요. 그는 사람을 죽일 때 총이나 칼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방폭한 시였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돈을 많이 안겨주고 그러면요, 총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살았어요. 결국 붙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죄질이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사형수로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역 앞을 지나가는데 역 앞 서점에 성경책이 놓인 것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물론 보신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적신을 하고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인신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서점에 있는 성경책이 놓인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성경책을 하나 사줌으로써 내가 선한 일을 하나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 왔는데 이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일은 사창을 사줬지만 자기 들고 다니는 것이 민망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금방 버려버렸어요. 사가지고 선한 일 하나 해준다고 샀는데 쓰레기통에 성경책을 버리고 돌아서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친구 미카타가 중요해요. 이것을 친구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쓰레기통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친구에게 이래서 가서 병에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기 친구 나카타에게 이 성경책을 지내줍니다. 독방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뭐 그냥 아무리 해도 가장 그 똑하고 완악한 사람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라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매일 성경책을 들여다 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년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읽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런 책이 있나 이랬는데 계속 읽는 중에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심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므로 그가 그 자리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예수 믿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독방에 같이 가지고 말 처가 꿈으로 이게 사형수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독방에 같이 나갈 수가 있나요? 복음 전할 방법을 찾고 있던 차에 신죽기 대회가 있다는 공고를 그가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도 뭐 제수들에게도 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시를 잘 지어서 최고상을 받게 되면 혹 자기가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시를 짓는 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꿈에서 만나고 본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모래 위에 두 발짝. 그 시는 이렇게 되어있죠.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하늘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도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 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린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는 나는 너를 안고 웃고 갔었노라. 좋습니다. 이 시가 특등을 했어요. 최고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사행수가 자기는 그것으로서 뭔가 전철을 베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못 나오냐. 아마 이 친구에 의해서 이 시가 세상에 이제 그 이름 없이 이제 알려졌거든 그동안에. 여러분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크나큰 시험의 때, 역경의 때, 두려움의 때,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힘들 때는 오히려 나를 안고 나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했습니다. 골프 공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매끈매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이 끝이 매끈한 것보다도 끝을 해야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후로는 골프공을 끝을 끝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매끈하고 고난 없는 순탄한 삶보다도
끝을,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거침으로 오히려 훨씬 성숙해져, 능력이 있어져, 지혜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홍해를 만나시거나 인생의 풀목불을 만난 분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물과 불은 우리를 삼키려는 물과 불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축복의 기회로서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진행하여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비롭고 성장한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성공을 맛보고 누리는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기수입니다.